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훌륭하신 우리 정윤태 목사님, 목사님께서 심어하시는 털사니치 제일침례교회에서 여성분들 뵙고 참 좋으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귀한 성례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날 에디오피아 내시 구원교회에서 빌립을 들어서 역사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이 보잘 것 없는 이 종의 생애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하고자 오니 솔직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는 아멘으로 하다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렙산 계속해서 모세에게 신발 벗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향해서 정욕의 신발, 불신의 신발, 불안의 신발, 교만의 신발, 태만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그 나라와 그를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변화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근본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없는 자가 확신을, 거듭나지 못한 자가 중생을, 뜨뜻이 지나는 자가 불같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 미련합니다. 마른 막대기보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른 막대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썼을 때 살아 움직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유부적한 종 아버지 당대에 잡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주시겠사오니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실 때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불을 켜놓으세요. 켜놓고 나중에 사진 같은 거 볼 때 그때만 끄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집회를 다녀보니까요, 똑같은 말씀을 드린데도 은혜를 많이 받는 성도들이 계신가 하면 은혜를 적게 받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은혜를 많이 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보니까 아멘으로 화답을 하신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저희 간증 중에서 야, 저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와같이 느껴졌을 때 아멘으로 화답을 하실 때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힘드시면요 고개라도 끄덕끄덕거리신 은혜가 됩니다. 그것도 힘드시면 눈웃음이라도 치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앞에서 말씀을 전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성도님들이 표정이 바뀌어지고 아멘을 하고 그러면 야, 우리 성도님 은혜 받는구나 하고 준비한 것보다 훨씬 은혜를 전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지 마는지 무표정하게 앉아계시면 전하는 자가 점점 비추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안 되구나 해서 점점 비추게 돼서 준비한 것 반도 전하지 못해요. 제가 많은 집회를 다녀봤습니다만은 집회할 때마다 은혜가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집회할 때마다 은혜가 틀릴까요? 그거는 받아들인 분들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은혜가 틀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간증의 말씀은 남의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 김장문 얘기다, 군대 얘기다, 남자들 얘기다 이렇게 들으시면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형편에 맞춰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남의 이야기로 들으시면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 이름이 한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대명사를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기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리거나 그렇게 하면 손뼉을 치면서 크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회를 부흥회처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손뼉 치면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소리가 적거나 그 다음에 박수 소리가 적으면 만문일 열릴 때까지 합니다. 저는 해병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될 때까지 합니다. 어떤 교회 가면 그래 찬송 소리가 적거나 그렇게 하면 계속 찬송만 부르다가 끝냅니다. 그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아까 제가 목장님께 말씀 올렸는데 여기 한 저 찬송 부르 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오셔가지고 마이크 들고 저하고 같이 한번 찬송 불러주세요. 성도님들도 찬송 부르고 저보다 더 마이크가 크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앉아가지고. 예, 거기 그 바로 앞에 앉아. 아빠 앉았어. 그러면 제가 아멘이 얼마나 귀한지, 아멘에 대한 제가 저희 교회 어떤 원로 교구단에서 아주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그 말 사실 말씀을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은 떨어져 계신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 뒤에 그 저 안내하시는 집사님도 앞으로 나오세요.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자꾸 헷갈려서 말이 잘 안 됩니다. 예, 예, 거기 누가 그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앞자리는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면요, 뒤에는 은혜의 이슬비가 날아요. 그래서 앞자리에 천국은 어떤 거냐 하면 침례하는 자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경하러 온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 못 받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결사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은혜를 받습니다. 예, 귀하신 성도님들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뭐하러 오셨습니까? 은혜 받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어저께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저께 아이오아시티에서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비행기가 하나도 안 떴습니다. 공항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저께 한 5년 동안 오후 1시까지 기다리다가 새벽에 나가서 1시까지 비행장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아이오아시티에서 시카고까지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와서 시카고에서 밤늦게 어저께 도착을 했습니다. 어저께 집회를 제가 모두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멘에 대한 간증이 저희 교회에서 어떤 교단의 총회장님 오셔서 말씀하신 걸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젊어서 참 아들을 일찍 놓아서 근데 아들도 또 20살이 되자마자 바로 결혼을 해서 아주 젊은 집사님이 며느리를 봤대요. 그래서 며느리를 봐서 며느리를 보고 부탁을 했답니다. 며느라, 다른 사람 모양으로 나도 젊지만은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좀 안아보고 싶으니까 꼭 그렇게 좀 손자를 낳아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손자를 낳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아주 애기가 없더래요. 1년 지나도 없고 2년이 지나도 없어서 하루는 그 시어머니께서 집사님이 며느라 가자 그래서는 안 되니까 우리 목사님께 가서 아들을 놓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받자 그래서 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저희 며느리 아들을 좀 놓게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아 목사님께서 그 며느리에게 머리를 손에 얹어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떡두꺼비같이 건강한 아들 솔로몬처럼 지혜있고 다윗처럼 용기있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그런 모세처럼 지도력 있는 그런 회개적인 그런 남자아이를 하나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들어보니까 참 자기가 바라는 그런 아들 그 기도를 해주시니까 시어머니가 옆에서 아멘 아멘 했답니다. 근데 이 며느리는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아멘도 안 하고 입을 딱 다물고 그렇게 저 기도를 받더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아멘 하던 그 시어머니가 늦둥이 아들을 낳았대요. 그 며느리는 아직까지 지금 소식이 없답니다.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간장교회에서 야 참 기가 막히게 축복받는구나 그러면 저 말씀 나에게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하시면 그게 바로 화답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 중에서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
귀마다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은혜를 좀 믿습니다. 예, 은혜 받으시기 위해서 제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일어나서지 않겠네. 이 세상처럼 날 몰라도, 이 세상처럼 날 몰라도, 이 세상처럼 날 몰라도 일어나서지 않겠네. 세상 등기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기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기고 십자가 보네. 뛰어나서지 않겠네. 예수에 미쳐 살기로 했네. 예수에 미쳐 살기로 했네. 예수에 미쳐 살기로 했네. 뛰어나서지 않겠네.
저는 우리나라에 아주 깊은 산골짜기 태어났습니다. 참 앞에도 산이고 도나, 옆에도 산이고 도나봐도 산이고 첩첩 산 중에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는 지게를 울러매고 산고개를 넘어서 계곡에 가지고 갈비를 가지고 갈비를 끕니다. 갈비가 먹는 갈비가 아니고 소나무의 벌갈비라고 합니다. 그걸 읽어매면 한줌이 됩니다. 산꼭대기까지 올라오면 그 추운 겨울에도 땀이 홈박 따졌습니다. 그럼 산꼭대기 위에다 지게를 세워놓고 앉아서 바라보고 있으면 보이는 건 산봉우리밖에 없습니다. 봉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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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뜬구름이 떠가고 있습니다. 저 고개 넘어는 누가 살고 있을까? 읍내도 못 가봐, 한번 못 가봤으니까요. 그렇게 궁금하던 제가 이제는 전국 방방곡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 밥을 한 끼 먹고 나면 두 끼 세 끼를 굶습니다. 어릴 때는 주림배를 움켜쥐고 산과들을 헤매면서 풀뿌리 나온 풀을 캐오먹으면서 주림배를 채웁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한 3일을 굶고 나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어릴 때는 밥 한 그릇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배고픔과 굶주림과 헐벗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거기다 신앙적으로도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대로 내려오면서 조상제서만 섬겨놓은 그런 유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저희 어릴 때 삶이라는 건 절망과 좌절과 배고픔과 헐벗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나이가 12살 때입니다. 여름방학에서 들마루에 앉아있는데 골목길에서 북을 둥둥둥둥 치고 지나갑니다. 원체 산골짜기고 저희 어릴 때는 그렇게 북 치고 지나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북을 치고 지나가길래 야 오늘 우리 마을에 무슨 구경거리가 왔구나 뛰어나가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진대를 따라갑니다. 저도 함께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그 따라간 사람들을 동사무소 같은 데 모아놓고 넥타이 매신 분이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북을 치고 가는 데에는 우리 마을이 생기고 제일 처음으로 들어온 노방전도 되었고 그리고 넥타이 매고 말씀하신 분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무슨 구경거리가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들어보니까 절망과 좌절과 배고픔과 헐벗음 속에 살아갔던 저에게는 야 내가 사는 세상 외에 다른 좋은 세상이 있구나. 저에게 소망을 주고 저에게 희망을 주고 참 잘 살고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눈이 번쩍 뜨입니다. 나로서는 복된 삶을 살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말씀이 끝날 때쯤 되더니 예수님을 믿을 참 손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자리에서 제일 먼저 손을 번쩍 들고 일어선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한 그 처음이었습니다. 귀하신 성도님 어떻습니까? 시골 형편없는 더벅머리 소년이 예수 믿겠다고 손들고 일어선 것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저에게는 절망과 좌절과 배고픔과 헐벗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저에게는 성공적인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으로 바꿔준 저 일생에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가장 큰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 성도님 어떻습니까? 은혜가 있으면 사탄이 역전합니다. 제가 신앙을 영접하고 나니까 저에게 피폭이라고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집안은 어떤 위치에 섰냐면 김혜김 씨가 한 500년대로 내려오면서 큰 문중을 이루어 삽니다. 그 문중에 종갓집에 장손이면서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제가 장차 자라면 집안의 재산 물론이요 문중의 재산을 나가서 대표적으로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문중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종갓집에 외아들이 저렇게 교회를 나가면 이 집안의 제사, 문중의 제사를 이걸 어떻게 지낼까? 아버지 어머님이 저를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너 교회 다른 건 다 해도 좋다. 그런데 너 교회 나가는 건 절대 안 된다. 예수자들은 조상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너 교회 나가면 이 집안의 제사, 이 문중의 제사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주일날이 되면 가슴을 졸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예수 믿겠다고 손을 들어서 약속을 했고 부모님은 못 가게 하니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아버지 눈치를 보다가 눈길을 피해서 골목길로 살살살 기어서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서 앞자리에 앉아서 한참 예배를 듣다 보면 옆에 사람이 옆구리 쿡쿡 찔러요. 돌아보면 저 뒷문으로 아버지께서 몽둥이를 들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시골교회 창문을 띄워놓고 도망을 갑니다. 어떨 때는 도망가다가 아버지에게 잡히면 몽둥이에 두들겨 맞습니다. 그 몽둥이가 더 아파서 이틀이고 3일이고 밥을 굶으면서 여름에는 집더미 속에서 움막 쪽에서 웅크리고 밤을 새웁니다. 그런데 요사이 같은 겨울에는 잠잘 곳이 없습니다. 그 산골짜기에 추운 겨울에 잠잘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양지바른 곳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서산에 뉘엿뉘엿 지고 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살살살 기어 내려와서 아버지가 어머니 보이는 창문이 언덕에서 창문이 보이는 언덕에 엎드려서 기다립니다. 요사이 같은 추운 겨울에 그렇게 12시가 넘도록 엎드려 기도하면 온몸이 얼어 터지는 것 같습니다. 12시가 넘어서 아버지 어머님 방에 불이 꺼지고 나면 몰래 골방에 숨어 들어가서 저는 밤을 새가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면 인간답게 사람답게 산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복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배불리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면 제가 정말 한번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면서 저는 밤을 새어가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축복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편 120편 5절의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열매를 건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기도의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종을 이렇게 세워주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몽둥을 맞으면서 언덕 밑에서 숲속에서 웅크리고 불렀던 그 찬송가는 지금도 제가 늘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것들어서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저희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학비를 낼 여편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저에게 불쌍하다고 학비를 매주 시켜줬습니다. 저희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자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을 등록금을 면제 시켜줬어요. 그렇게 학비도 내지 못한 그런 주제에 욕심은 있어서 제가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생각해보니 사관학교를 졸업하면 들어가면 돈이 들지 않고도 대학교 과정을 공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관학교 들어가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관학교가 참 어려웠습니다. 경쟁률이 100대1, 150대1 이렇게 되고 전국 대학교에서 제일 먼저 시험을 치고 제일 어려웠습니다. 삼군 사관학교가. 그렇게 어려운 반면에 제가 다닌 시골 고등학교는 농사이나 시키고 자금이나 시키고 그러죠. 영어고 국어고 수학이고 교과서를 반도 안 그렇게 줘요. 그렇게 배워서는 그 어려운 사관학교에 도저히 들어갈 것 같잖아요. 제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런 상황이면 주저앉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여건, 불가능한 여건을 취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들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라는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자고 저녁이면 교과서에 베끼고 집집마다 선생 집을 찾아다니면서 선생님 낮에 못 배운 거 저녁에 배우러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 집을 찾아다니면서 3년 동안 고등학교 공부를 마치고 사관학교 시험을 쳤더니 그 상골 고등학교 그 시골 고등학교에서 그 어려운 사관학교에 기적적으로 합격이 됐습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이 세상 살면서 안 되는 것, 불가능한 것을 가능토록 바꿔준 분이 우리 하나님 있습니다. 이렇게 사관학교를 들어가니 이 촌놈이 눈이 흐드러져요. 저 같은 시골등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명문고등학교, 인류고등학교나 사관학교 들어왔지 저 같은 시골등이는 하나도 없어요. 이 촌놈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어떻게 졸업하느냐가 문제가 됐습니다. 들어가 보니 입학한 인원하고 졸업한 인원을 보니까 사관학교 4년 동안에 3분의 1이 퇴교가 돼서 집으로 쫓겨갑니다. 주로 퇴교돼서 쫓겨가는 걸 보니 학교 성적이 나빠도 퇴교가 되지만은 주로 적성평가 때문에 퇴교돼요. 이 적성평가가 뭐냐?
얘가 사관학교 4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해병대 장교나 해군 장교로 인격과 자질이 있느냐는 것을 선배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사람을 겉으로 보고 인격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배들이 손쉽게 생긴 모양하고 옷 입고 다니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겉으로만 보고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우리 해군사관학교는 또 별납니다. 이 들어가면서부터 생긴 모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해군사관학교 졸업하고 나면 해군 장교나 해병대 장교가 되면 외국에 다니면서 외국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생긴 모양이 좀 무인함형으로 국제신차형으로 생긴다고 그래서 사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입학시험에서 인물의 비중이 점수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험 친 날은 어떻게 시험관이 면접을 하다가 깜빡 졸업하라는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은 참 제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믿고 이렇게 늘 즐거운 생활 하니까 제가 얼굴이 이렇게 밝아졌어요. 근데 사관학교 들어갈 때는 부모님 도와서 농사를 하다 보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탔는데다가 거기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깡말라서 여기도 태어나고 여기도 너무 울퉁불퉁하게 생겨나오니까 선배들이 예쁘지 않게 생긴 사람에게 점수를 많이 주고 저처럼 험담궂게 생긴 사람 항시 점수를 적게 해주는 거예요. 못난 것만 해도 서러운데 점수까지 적게 해주면 그게 속상하더라고요. 거기다 적성평가에 또 두 번째 보는 게 뭐냐면 옷 입고 다니는 겁니다. 왜? 장교들은 옷을 맵시 있게 입고 다녀야 되니까 사관학교 4년 동안에 옷을 맵시 있게 입고 다니는 걸 습관을 드립니다. 근데 옷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늘 좋은 옷을 입어봐야 그게 옷 맵시가 나는 거지 저처럼 시골에서 삼베발자국을 입고 논두렁바 두렁뛰던 놈이 사관학교 좋은 옷을 입으니까 옷 맵시가 납니까? 오랜만에 정복을 갈아입고 외출 나가면 선배들이 문에 지키고 서 있어요. 그럼 제가 외출 나가면 너 이리 와. 그래서 옷 입은 거 아래에 쭉 훑어보고는 김경생도 그럽니다. 예, 그럼. 너는 어떻게 막 좋은 놈 핫발적으로 입는 것 같아. 그래, 옷 또 점수가 깎이고. 그리고 사투리 툭툭 튀어나오면 또 사투리 장교가 막 표준말 해야지 사투리 한다고 점수 깎이고. 그래서 사관학교 4년 동안에 적성평가가 나빠가지고 겨우 제가 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사관학교 때 적성평가 때문에 혼이 났냐면 그때 불안했던 생각이 그때 불안했던 의식이 지금까지 남아있었어요. 요사이도 좀 걱정이 되거나 좀 불안한 일이 있으면요. 저녁에 잠을 자면 사관학교 때 적성평가 나빠가지고 쫓겨나가는 꿈 꿔요. 그래서 겨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저희 해군 사관학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해군 장교가 되는 게 있고 해병대 장교가 되는 게 있어요.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해군 장교가 돼서 5대양 6대주를 누리는 것은 멋있지만은 해병대 장교가 멋있는 것 같아요. 해병대 늘 전투를 하면 선대서니까 용감해 보이기도 하고 또 저희 적성에도 맞고 그래서 해병대를 지원했습니다. 그 해병대 소위가 돼서 부푼 꿈을 안고 제일 먼저 부임해서 올라간 것이 어디냐? 포항입니다. 포항에 올라가 봤더니 제가 부푼 꿈 안고 가는 거 하고 현실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제가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6.25 끝나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6.25 기간 동안에 우리 해병대가 인천 상륙 작전을 비롯해서 전투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칭찬하고 대통령이 칭찬하니까 이 해병대가 기가 나가지고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술집과 술씩금 퍼먹어 놓고 술값 달라면 두드러 깨버리고 열차칸에서 모자 벗어가지고 타군들 보고 돈 내놔 돈 내놔 그래서 돈 안 주면 빰빽 때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해병대라고 그랬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저희 부하들이 45명인데 이게 대부분이 개병된 겁니다. 서울역장에 놀았다, 대전역도 놀았다 근데 막 깡패가 있고 거기다 인상이 저도 엄한데 저보다 더 엄한 거예요. 이놈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도 말을 안 듣길래 이놈들 버릇을 고쳐놔야겠다 생각을 하고 하루는 운동장에다 대원들을 집합시켰어요. 열중시와 차력 여러분의 소장 해병소의 김경 오늘 해병대 한번 맛을 한번 보여주겠어. 우리 해병대 평상시에 땀을 많이 흘려야 전쟁 때 피를 적게 하는 거예요. 오늘 땀 한번 흘려봐야겠어요. 열중시와 차려. 제1포복, 제2포복, 앞으로 돌리고 옆으로 돌리고 막 돌렸어요. 한 3시간 동안 돌렸더니 그 덫센 놈들이 귀가 팍 죽더라고요. 앞으로 너희들 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 잘하겠습니다. 이게 좋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잘하기로 약속을 하고 오늘 훈련 이걸로 끝낸다. 앞으로 우리 잘하자니? 하고 대원들을 해산시켰어요. 대원들을 해산시켜놓고 저 혼자 사무실로 터벅 걸어 들어오면서 생각을 하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의 우뚱뚱한 이 험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예배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소장실 업자에서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해병대 장교로 딱 알맞는 이와 같은 험담한 인상을 주셔서 저 해병대를 지휘하고 통솔하는데 한몫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4년 동안 해병대 생활하고 별을 두 개 달고 나올 때까지 그 거친 해병대를 지휘하고 통솔하는데 이 험담국에 생긴 외모를 하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이 험한 인상이요. 장군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인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걸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그걸 들어 축복해 주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못난 부분, 저의 모자란 부분, 저의 부족한 부분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멸치받는 것, 천한 것, 없는 것을 들어서 있는 것을 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내 형편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내 여건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그 부족한 걸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걸 들어 축복해 주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장 생활을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월남전이 터졌습니다. 아, 나도 월남 전쟁터에 갔다 오구나 하고 월남에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전쟁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전쟁의 말씀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전까지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근래 와서는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 이 전쟁에 관한 의식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나쁜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근래 와서는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집회를 하면 보통 3일 저녁, 3일 새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미국 집회를 동부에서 다 마치고 LA에서 마지막 집회를 하는데 금요일 저녁 집회하면서 뒤에 계신 분은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니까 다른 분은 다 나오신데 권사님 한 분이 뒤에 앉아서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끌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뒤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입을 벌리고 아 그리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요 몇백 명이 있어도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등골에 땀이 나도록 그날 어렵게 말씀을 전했어요.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이 되니까 그 권사님이 제일 앞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야, 저 권사님이 어제 저녁에 조시다가 오늘은 은혜 받기 위해서 앞자리에 오시는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새벽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딱 뜨고 말씀을 시작하는데 앞자리에 앉더니만은 제가 말씀 시작하자마자 고개를 제켓에 입을 벌리고 그냥 자는데 목구멍이 다 보여요. 그래서 새벽에도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어렵게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제하고 목사님하고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제 손을 딱 잡더니 장로님 어저께 간증한 거 간증이라고 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전쟁 때 사람 죽이는 거 사인 아니냐 이래요. 전쟁 때 사람 죽이는 거 사인 아니냐 그랬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졸면서도 그렇게 듣긴 다 들었던가 봐.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말씀을 멈췄다가 다시 반문을 했습니다. 원사님, 그러면 저기 우리가 180명이 조그마한 봉우리에 운동장만한 봉우리에서 방을 하고 있는데 저기 2,000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안 싸우면 거기서 저기 쳐들어올 때 죽어야 맞는 겁니까? 저 죽는 건 괜찮은데 저희 부하 180명이 저기 죽어도 됩니까? 그랬어요. 만약 권사님 손자가 저 밑에 있었다 그러면 저기 쳐들어올 때 거기서 죽어요? 맞는 겁니까? 물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권사님 말씀을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묻겠습니다. 권사님 성경 말씀 많이 읽었죠? 권사님 성경 말씀 많이 읽는데 구약 성경에 전쟁이 몇 번이나 있는지 아세요? 120번입니다. 120번의 전쟁에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너 저기 쳐들어오든 저항수 싸우지 말고 죽으라 그런 거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성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했지만은, 그러나 전쟁에 관한 확실한 내가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다음 미국 집회 나올 때까지 6개월 동안을 구약 성경의 120번의 전쟁과 전쟁 자료를 전부 모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신앙적으로 교만해지고 신앙적으로 태만해지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몽둥이로 쓰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기드온 같은 하나님 편의 선자에 손에 붙이셔서 그 전쟁을 흥쾌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권사님의 말씀에 개하지 않고 전쟁에 관한 그 간증을 그대로 계속합니다. 제가 오늘 또 전쟁의 말씀 드리는 것은 전쟁이 이긴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 신앙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이기는 비결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전투는 개요를 말씀드리면 1967년도 2월 15일 날 월남전이 한참 치열할 때 월남에서 일어났던 전투입니다. 우리 주월 한국군이 명호부대하고 백마부대하고 청룡부대 3개 전투부대 2만 6천 명이 월남에 가서 6년 동안 전투를 했습니다. 이 6년 동안 전투한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전투가 제일 치열했던 전투입니다. 그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둘레가 1km, 둘레가 1km면 미국의 풋볼 경기장, 야구 경기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언덕만한 조그만한 봉우리에 우리 중대 180명이 방을 하고 있는데 적이 얼마나 쳐들어왔냐면 월명 정규군 2,000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보다가 10배가 넘는 병력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180명하고 10배가 넘는 2,000명이 붙어서 4시간 동안 붙어 싸웠는데 우리는 15명이 죽고 쳐들어온 2,000명을 전멸시키다시피 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전투에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는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조정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전쟁에 흥쾌한 줄 믿습니다. 이 전투를 출발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앞으로 할 일을 계획해놓고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신앙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로 준비해야 됩니까? 기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그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부터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하시는 일들 중에서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거 있으면 그 일을 중단하시고 기도부터 먼저 하시고 그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월남 가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때 어디 근무했냐면 김포 오린장이라는 데 근무했어요. 교회는 어디로 다녔냐면 저희 부대에서 한 2km 산넘에 있는 고향이라는 민간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번거지마다 뒤집어 쓰고 깜깜한 밤에도 새벽에도 시간 나는 대로 교회 가서 막매 달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쟁터에 갑니다. 위험한 데 갑니다. 험한 데 갑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했냐면 월남 가기 전에 6개월간 그렇게 기도하고 월남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월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북쪽에 이렇게 월명이 있고 남쪽에 월남이 있습니다. 월남도 이렇게 휴전선이 17두선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우리 청룡부대가 남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남쪽으로 올라가니까 너 해병대 전투를 잘하니까 위험한데 험한데로 가라고 그래서 세 번 넘겨서 주월 한국군 중에서 제일 북쪽인 이 사각형된 부분에 추라이라는 지역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각형을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쪽이 이렇게 바다고 이쪽이 내륙입니다. 청룡부대 본부가 있고 2대대, 1대대, 3대대에서 3개대대 1개 여단이 책임지역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깃발처럼 띄엄띄엄 걸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개 중대 200명씩 한 5리 내지 10리 간격을 띄워놓고 부대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대들이 배치가 된 중에서 제가 배치한 지역이 청룡부대 3대대 여단 중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 청룡부대가 배치한 지역이 제일 위험하고 험한데 청룡부대 주역 중에서도 저기 제일 많이 우울거리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배치했으니 배통, 울은 배통 턱 앞에 배치했던 겁니다. 사실 제가 월남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전쟁터에 갑니다. 위험한 데 갑니다. 그러니 좀 덜 위험한 데 가게 해주라고 기도를 했는데도 그렇게 배통 턱 앞에서 하나님께 내 저기들 안 들어주냐 그런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저희 어린 생각이죠. 옛날 구약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갈 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팔려감으로 인해서 장차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 7년 동안의 흉년에 온 가족과 형제들 가난에서 구원했던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서 그렇게 예비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저를 이렇게 제일 위험한 이곳에 보내준 것 너 김고이 이곳에 가서 큰 전쟁을 경험하고 전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국 방방곡곡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리고 털사 아닌 제일 침례교에 가서 간증하러 보내준 줄 믿습니다. 이 지점을 더 크게 해서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둘레가 이것이 꼭 풋볼 경기장, 야구 경기장만 합니다. 조그마한 언덕입니다. 북쪽의 장군이 있고 서쪽의 장군이 있고 남쪽의 장군은 제일 위험한 지역에 배치가 된 것입니다. 이 지형을 실제로 사진으로 위에서 공중에서 찍은 것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봉우리에 이렇게 일개 중대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 진지에 들어가자마자 꼼짝을 하지 않고 3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다 보니까 제일 위험한 데 왔습니다. 제일 험한 데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어떤 확신을 주셨냐면 어떤 확신을 주냐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첫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두 번째는 전쟁 준비라는 것이 내가 할 일을 깨달아 우리가 군대에서는 평상시에 땀을 많이 흘리고 전쟁 준비를 하면 전쟁 때 부하들의 피를 적게 되는 건 명언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과 전쟁 준비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을 깨닫고 3일간의 기도를 마치고 전방으로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이 그림은 모든 전쟁 준비가 끝날 때 겁니다. 가보니까요. 처음에는 요 동글동글한 철조망 요걸 외곽을 쳐줬어요. 여러분 군부대 가면 그런 거 있죠. 둥그런 철조망 밑에 놓고 밑에 두 개를 놓고 2층에 하나를 놓고 해가지고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쳐놓고 있는데 저기 우리인데를 넘어오기 위해서 가만히 댁이나 장대 같은 걸 축가 쳐놓으면 저기 충분히 타 넘어올 것 같아요. 이래서 철조망을 전부 걷어내고 철조망을 더 높이 그리고 더 넓게 해가지고 철조망을 완전히 다 쳤습니다. 그러니까 대원들이 막 불편합니다. 우리는 철조망 이렇게 쳐놓고 6개월 동안 편안하게 보냈는데 저 소장 다시 와서 철조망 다시 간다고 월남이 얼마나 덥습니까? 철조망 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대원들이 막 불편합니다. 그러면 대원들을 끌어안고 대원들에게 설득시킵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고 전쟁 준비를 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살아서 가는 거야. 전쟁 준비 안 해서 죽어서 재봉단 돼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갈래? 너희들 준비하자.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철조망을 다 쳤습니다. 철조망을 치고 나니까 또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뢰를 매설해야겠어요. 지뢰는요, 매설하다 조금만 잘못하면 터지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무도 위험하니까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대원 두 명에게 지뢰 배설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주고 그 대원 두 명과 함께 제가 직접 130마리 지뢰를 대학교에 앉아가지고 3일 동안에 매설했습니다. 그걸 우리 대원들이 여기서 본 겁니다. 대원들이 보니까 소장이 장교가요. 목숨을 걸고 대원 두 명과 함께 130마리 지뢰를 매설하는 거 보고 그다음부터 대원들이 불평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아요. 그래서 바깥에 철조망을 또 쳤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또 안 놓이더라고요. 그래 그다음에는 깜깜한 밤에 저기 몰래 들어오다가 가난한 철사 같은 걸 건드려버리면 빵하고 터지면 환하게 돼서 저기 위치가 놓칠 때는 조명지뢰를 바깥에다가 뺑 들어가면서 매설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또 안 놓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적인 전쟁 준비를 할 때도 이런데 신령적인 전쟁 준비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들어줬더라도 기도를 해도 성경 말씀 읽어도 읽어도 전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부족함을 느끼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안 됐길래 실질로 버리면 한꺼번에 70발, 80발 파편에 나가는 크레마지를 안에다가 뺑 들어가면서 다시 매사했습니다. 그리고 호를 거미줄처럼 팠습니다. 얼마나 호를 거미줄처럼 팠는지 이거는 실제로 나중에 여러 전문가님들에게 사진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탄을 준비했습니다. 슬러트를 준비했습니다. 전투 배치 붙이는 훈련, 배치 붙여 사격하는 훈련, 완전히 훈련까지 끝나는데 얼마나 걸리냐? 석 달 반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른 부대는 철조망 외곽 쳐놓고 그렇게 편안하게 보냈는데 저희들 여기 들어가자마자 어디 끌리는 것처럼 인도되는 것처럼 석 달 반 만에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한 것, 이건 누가 한 겁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장차다 좋을 전쟁에 대비해서 예배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믿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할 때 하나님은 이쁘게 보시고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장차 닥쳐올 어려움과 질병과 고난과 역경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인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부하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쟁 준비 잘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나면 성경을 지켜서 구약 성경의 시편 한 편을 외워요. 그리고 낮에는 계속 다니면서 아침에 어떤 시편을 반복해서 외웁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저녁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부하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 준비 잘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저녁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아침에 외웠던 시편을 완전하게 외워요. 이래서 석 달 반 동안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기도하고 시편 한 편씩 외우는 것이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주일날이 돼도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왜? 이 진지가 전방진지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모셔올 수가 없습니다. 석 달 반 동안 예배를 못 드렸더니 갈급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석 달 반 전쟁 준비 거의 됐을 때 저희 위에 계시는 중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중대장님, 제가 석 달 반 동안 예배를 못 드렸더니 갈급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저 예배 좀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위에 계시던 중장님이 어떤 분이냐? 장로님 아드님이에요. 이분도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 경호이 너 그러고 보니까 석 달 반 동안 예배 못 드렸구나. 요번 주에 예배 드리고 와. 그래서 헬리콥터를 불러타고 30리 바깥에 있는 청룡부대 본부까지 헬리콥터를 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성도님, 이 석 달 반 만에 예배 드리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처럼 찬양을 드리는데 찬송하에 가서가 가슴에 저면도 은혜가 됩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께서 가운데를 입고 예배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신데 목사님 모습만 봐도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맘만 먹으면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일 때인데 목사님 설교 말씀이 가슴을 쥐었던지 은혜가 된 겁니다. 찬송가에 가서가 가슴에 저면도 은혜가 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눈물을 팍 흘려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를 드러나니까 속이 후련합니다. 날아갈 것 같이 기쁩니다. 그런데 자, 왜 어떤 교회 가면 그러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말씀이 은혜롭지 못하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냉랭해서 은혜가 안 되고 은혜가 되고 안 되는 거 그런 데 달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얼마만큼 성령을 갈급하느냐, 은혜를 갈급 거기 다는 줄 믿습니다. 석 달 반 동안 예배 못 드리고 굶었는데 찬밥도 엄마도 어땠습니까? 꽃배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신나고 기쁘고 즐겁고 보이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힌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린 것이 없어도 금방 무엇이 이루어질 것 같고 될 것 같고 미친 사람처럼 찬송가를 부르면서 헬리콥터를 타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우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송 반복해서 두 번 부르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그날 저녁에 들어와서 전쟁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전투가 붙었습니다. 오자마자 그날 밤 11시에 예배 드린 날 마치고 들어온 날 그날 밤 11시에 저기 한 30명이 여기 정탐하러 왔다가 여기 정탐하러 왔다가 우리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발각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편으로 도망을 갑니다. 한 30명이 정탐하다가 오늘 왔으니까 초대에 왔으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저렇게 많은 병력이 우리나라에 정탐하러 우리 진주에 정탐하러 온 적이 없는데 저런 적들이 오는 거 보니까 오늘 쳐들어올 모양이다. 그래서 대원들이 눈이 땡그랗게 해가지고 총선지까지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전 주병력이 들어온 것은 12시가 지나서 1시, 2시, 새벽 4시를 기해서 이것이 언제냐면 1967년도 6월 15일 날 새벽 4시를 기해서 월맹 정규군 2,000명이 뺑 들어가면서 기관총을 걸어놓고 대포를 걸어놓고 겹겹이 포에 들어옵니다. 아, 보니까요. 저기 쏘는 포탄이 우리 진짜 비 오듯이 날라 들어옵니다. 장 예강탄이 새빨간게 나릅니다. 내려다보니까 2중, 3중으로 포위가 됐습니다. 순간적으로 죽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기 대병장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 바랍니다. 함께 주시 바랍니다. 이와 같이 다급한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급하신 줄 알고 직통전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꼭대기 올라가 보니까 이쪽으로는 1200명이 들어옵니다. 남쪽으로는 600명이 들어옵니다. 멀리 들어오는 건 계속 대포를 때리고 가까이 들어오는 여기에 붙어 앉은 대원들이 총으로 막아냅니다. 그래서 한 시간 반 동안 버텼습니다. 한 시간 반 동안 계속해서 버티는데 저기 들어오는 것이 1,200명 아닙니다. 2,000명이 들어오니까 한 200명이 쫙 몰려오다가 죽으면 또 한 100명이 밀려옵니다. 죽음. 계속해서 이것이 파도처럼 밀려오더니 나중에는 여기하고 이 세 군데다가 적들이 TNT를 설치해놓고 폭발시키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우리가 묻었던 지뢰 철조망 가루가 돼서 도망가고 고속도로처럼 구멍이 뻥 뚫린 대로 적들이 방매의 술탄 들고 기안난총 들고 막 뛰어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뛰어들어서 한 3분의 1 정도가 적하고 아군하고 뒤엉켜서 백병전이 벌어진 겁니다. 총검으로 찌르고 개머리판을 치고 야전상으로 찍고 적하고 아군하고 뒤엉켜서 백병전을 얼마나 했느냐 30분도 안 했습니다. 평상시에 30분은 짧죠. 전쟁 때 30분은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릅니다. 백병전의 30분은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릅니다. 백병전의 30분이 얼마나 긴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권투할 때 1라운드가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 권투한 사람들은 뻘거웠고 빤스만 입고 3분만 치고받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쏴주고 찔러주고 하는 건 뒤엉켜서 30분 동안 그렇게 백병전 육박전 하는데요. 여기서 일어나면 비참한 건 말로 형용할 못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육박전하는 대원들을 전부 다 뒤로 물러나게 하고 난 다음에 전차 때려잡는 포로 여기다가 한 300발 퍼버놓고 제가 특공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가운데로 특공대를 이끌고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1소대하고 2소대가 측면에서 들어오고 해서 술탄 던지고 기어 들어가고 술탄 던지고 기어 들어가고 해가지고 아침 8시가 돼서 이 빼앗겼던 진지를 다 뺏었습니다. 뺏고 나니까 폐단병들이 아침에 벌판으로 도망갑니다. 이제 날이 밝았으니까 우리 폭격기하고 헬리콥터를 불러서 도망가는 폐단병을 따라서 비행기가 따라가면서 계속 때립니다. 그래서 적 월맹 정규군 2,000명이 왔다가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그 부대가 적 부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을 잘했다고 그래서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고 전 부대원 180명이 전부 다 1계급 특진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쟁 역사상에 전 부대원 1계급 특진한 것이 딱 두 번입니다. 6.25 때 한 번 했었고 월남전에 한 번 했었는데 월남전에서 전 부대원 특진한 것이 저희들이었습니다. 적이 겹겹이 어서고 기관총을 쏘고 폭탄 뽑고 들어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면 하늘은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돌아가시고 역사하셔서 이 전쟁에 충실한 줄 믿습니다. 이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적이 몽땅 다 죽고 3일 후에 적을 지휘했던 적작전참모 적소령이요 손을 들고 귀순해 왔어요. 그자가 귀순해 와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준비했다 어떻게 허상화 되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계획했다 어떻게 헷갈리고 한 것을 들어보니까 전쟁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조종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만들어 주셨나? 첫째 이긴 이유가 뭐냐면 그네들의 최초 계획은 이쪽으로 1200명이 들어오고 남쪽에서 600명이 들어와서 밤 12시에 들어와가지고 30분 만에 몽땅 우리를 죽여버리고 밤 12시 반에 전쟁을 끝내려고 그랬어요. 이런 정도의 전투를 하려고 그러면 사전 답사를 다 합니다. 그 귀순한 소령이 얘기한 데 보니까 실제로 세 번이나 답사를 했대요. 그런데도 11시 반까지 여기에 와야 적들이 12시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11시 반까지 여기 오도록 이렇게 사전 답사를 세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4시간 동안 엉뚱한데 헤매다가 새벽 3시 반에 여기 도착을 한 겁니다. 이렇게 헷갈리게 해준 분이 우리 함께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12시에 하려고 하는 놈들이 새벽 4시에 했으니 날이 밝으면 우리 폭격기가 뜨고 우리 헬리콥터가 뜨면 꼼짝을 못합니다. 저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을 헷갈리게 해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긴 원인은 뭐냐면 우리 대원들 저기 초저녁에 정탐하러 왔다가 우리에게 30명이 들킴으로 인해서 우리 대원들이 총선지까지 해가지고 눈이 땡그랗게 해서 앉아 기다리다가 적을 맞아 싸웠습니다. 특히 밤의 전투는 적이 쳐들어온다고 앉아 기다리면 기다린 쪽이 백발백중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 원인은 뭐냐면 우리 대원들이 우리가 전쟁 준비를 완전히 끝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배통의 발목을 딱 쥐고 때를 기다리는 것. 만약에 우리가 전쟁 준비 덜 될 때 적이 쳐들어왔으면 우리는 전멸했습니다. 완전히 우리 전쟁 준비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려준 것. 이 세 가지가 어느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전쟁은 이길 수 없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쟁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전쟁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에 부딪힐 때, 역경에 부딪힐 때 내가 한다, 내 힘으로 한다. 안 됩니다.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함께 맡길 때 승리된 분이 우리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손뼉 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의 이름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의 이름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며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나의 이름 쫓긴다.
이것이 아까 싸웠던 전체적인 우리 진지입니다. 우리가 싸웠던 그 진지입니다. 운동량만 합니다. 이것을 한 부분을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한 6분의 1 정도를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쪽에 철조망은 이 앞에 있고요. 여기에는 병사 한 사람 들어가서 싸우는 개인 전투 진지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구불구불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슴 폭 정도로 가슴 깊이 정도 도랑처럼 파라는 겁니다. 이걸 군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교통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어디다 쓰느냐. 실탄이 부족하면 실탄 보충하는 통로가 되고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 보충하는 통로가 되고 저기서 싸우기도 하고 저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저게 포탄이 날라오면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사람은 앉게 돼 있어요. 그럼 앉아버리면 정통으로 포탄이 머리에 맞지 않고 1m 바깥에 맞으면 흙만 뒤집어 쓰지 닿지 않습니다. 만약에 호를 이렇게 거미줄처럼 안 파놨으면 그날 적의 포탄이 얼마나 떨어졌냐면 200발 떨어졌습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장과 운동장 많은데 포탄이 200발 떨어졌으면 편편했으면 그거 살 사람 있겠습니까? 몽땅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호를 이렇게 거미줄처럼 파놨더니 포탄에 의해서 다친 사람은 5명밖에 안 됐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배하고 준비하는 장성 연습을 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평상시에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면 어려움 부딪혔을 때 역경 부딪혔을 때 병마에 부딪혔을 때 승리하고 이깁니다. 그러나 예배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반반에 패배합니다. 예배하고 준비해서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전쟁 준비할 때 대원들 불평했습니다. 그죠? 그럴 때 그래 내가 월남 땅까지 와서 너희들 괴롭힐 필요는 뭐가 있어? 그래 놀아보자 하고 제가 만약에 전쟁 준비하지 않고 대원들이 원하는 대로 낼낼거리고 놀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부하 180명과 저는 여기서 죽었습니다. 저는 살아있어도 전쟁의 평생 동안 제가 전쟁에 실패한 자기를 낙인 찍어 살 겁니다. 어이 학생 장난하지 마. 만약에 저기서 제가 전쟁 준비 안 했으면 저희 부하 180명은 몽땅 다 죽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죽었을 거고 만약에 살아있어도 평생에 전쟁에 실패한 자기를 낙인찍었을 겁니다. 이때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그렇게 병사들이 반대하지만은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전쟁 준비한 것이 이 전쟁 승리하신 줄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하신 목사님, 정윤태 목사님, 새벽 기도 나와야 된다. 집회도 해야 된다. 제자 교육도 된다. 뭐, 다른 교회 목사님은 주일날 대회만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닭을 다 뽑나? 그렇게 여러분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천국에 가게 하는 길이요. 여러분이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석 달 반 만에 나와서 오전 오후 눈물로 열매를 드리고 그 전쟁에 이겼던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청룡부대 교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투하고 있을 때 다른 부대가 저희들이 전투하고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조명탄이 아주 많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불덩어리 속에서 싸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 신문에 우리나라 신문에 온 세계가 대서 특별했습니다. 귀신 잡는 한국 해병대가 또 신날 남겼다 그러면 막 신문에 텔레비전 막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보도가 됐는데 저게 시체가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은 한국 신문에 보도가 안 됐습니다. 왜? 저게 시체가 이렇게 깔린 것이 한국 신문에 보도가 되면 월남 보낸 파월 장병 부모님들이 저기 저렇게 많이 죽었으면 우리 병사들도 많이 죽었을 거 아니냐? 다쳤을 거 아니냐고 염려 아들 월남 보낸 아들들을 걱정할까봐 신문에 보도 통제를 했어요. 근데 우연히 제가 카메라로 찍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이게 됐습니다. 대단한 전투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저기 시체 깔린 장면입니다. 대단한 전투였습니다. 세계가 들먹들먹했습니다. 이것도 저기 시체 깔린 장면입니다. 이것도 저기 시체 깔린 장면입니다. 이것도 저기 시체 깔린 장면입니다. 이것은 세계 신문에 우리나라 신문에 온 세계가 대서 특별했는데 우리나라 신문에 보도된 것을 30년 이상 보관하고 있다가 스크랩을 해서 슬라이드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짜빙놈 대첩이라고 그랬죠? 대첩이 뭡니까? 대첩이 역사적으로 큰 전투를 대첩이라고 합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싸웠던 사주 대첩,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한산도 대첩, 이런 걸 대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투를 짜부명 대첩이라고 했습니다. 월남전이요. 실패한 전쟁, 패배한 전쟁으로 끝났으니까 이게 묻혀진 전투가 됐죠. 월남전쟁, 이긴 전쟁이 됐으면 이 전투는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의 칭송과 사랑을 받을 겁니다. 대단한 전투였습니다. 이것은 신문에 보도된 저희 모습과 그리고 제가 4시간 동안 활동했던 것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중대 간부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때 우리 중대를 지휘했던 장교가 전부 몇 명이냐면 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장교가 5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180명으로 2,000명을 무너뜨렸던 이 전투를 지휘했던 장교가 6명인데요.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장교가 5명인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날 저녁에 다쳤어요. 이 전투의 비결은, 이긴 비결은 신앙적인 전쟁에도 이긴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전투의 이긴 비결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월남 가기 전에 6개월 동안 기도하고, 월남 가서 석 달 반 동안 기도하고, 전쟁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전쟁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이든 육신적인 전쟁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흉쾌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말씀에 굳게 설 때 하나님은 지혜롭게도 하시고 담대하게도 하십니다. 제가 4시간 동안 이렇게 싸웠던 것을 줄여서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4시간의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던 다섯 장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전쟁에 흉쾌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 비결은 예배하고 준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하고 준비하는 자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인 비결은 이 전쟁을 할 때는 전방에서 잘 싸워준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대포를 지원해준 후방에서 대포를 지원해준 지원부대가 있었어요. 위에서는 윗분들이 무전기로 전화기로 전쟁을 잘 지도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도 신앙적인 전쟁도 우리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를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도움을 받고 우리 어려움에 처할 때,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 정윤태 목사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그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싸워야 되는 신앙적인 전쟁 이기는 비결, 이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예, 첫째 뭐라고요?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에 꿰 사는 것. 세 번째, 예배하고 준비하는 것. 네 번째, 그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적전쟁 이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승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께 매어 달려 기도하는 위대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두 분 어머님의 기도입니다. 저희 어머님과 저희 장모님의 기도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참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제사만 섬기는 그런 유교 집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월남에서 간곡한 편지를 어머님께 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어서 갈지 살아서 갈지 모릅니다. 제가 사는 길은 저의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제발 이제는 우리 어머니 집에 교회 나가서 이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제가 다섯 장의 장문의 편지로 간곡하게 월남에서 편지를 보냈더니 우리 어머님께서 저의 편지를 읽어보시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제까지 섬겨오던 참신바가지 방구석에다 내려서 그름더미에 묻어버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서 하나님 우리 아들 믿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우리 아들 살아서 돌아가게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장모님의 기도입니다. 저희 장모님은요 참 신앙심이 깊으셨습니다. 제가 월남 가 있는 14개월 동안을 하루도 집에서 안 주무시고 교회 단상 앞에서 침구 깔아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추운 겨울에도 그 더운 여름에도 14개월을 이 교회 단상 앞에서 매일 밤 철학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월남 간 것이 11월 달이었습니다. 11월, 12월, 1월, 2월 이게 언제입니까? 엄동산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겨울이 1월, 2월, 11월, 12월, 1월, 2월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 시골 교회는 이자도 없었습니다. 마룻바닥에 모판장 깔아놓고 그 추운 겨울에 그렇게 매일 밤을 지나갔습니다. 제가 나중에 와서 들어보니까 제가 전투를 하던 그날 밤에는 바깥에 눈이 무릎처럼 쌓였는데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사위 김서방 월남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세계에서 즐거운 전쟁의 공을 세우고 흉내 노래 개성가를 부르면서 돌아오게 해서 하면서 기도해. 하나님께 그대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전투에 이겨난 다음에 저희 장모님이 걱정이 됐어요. 계속 전공 세우라고 그러다가 사위 다쳐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이 전투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전쟁에 공은 세계가 들먹만한 전공을 세웠으니 됐습니다. 이제는 후방에 안전한데 나머지 근무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바꿔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셔서 저는 이 전투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제일 후방에 청룡부대 본부에서 월남 사람들 피난 나오면 구호문자 나눠주는 면사장들 편하게 다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줄 믿습니다. 이 전투 끝나고 난 다음에 저보고 한 달 동안 한국에 출장 겸해서 휴가 갔다 오네요. 그 출장의 목적이 뭐냐? 파월 장병들을 월남에 보내놓고 부모님들이 아들 걱정을 많이 하니까 그 전투를 잘한 사람 한 사람 보내서 나는 이렇게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고 파월 장병 부모님들에게 강연을 해가지고 월남 보낸 파월 장병 부모님들이 아들 걱정을 좀 덜하게 만들어 하고 대통령이 지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얼룩무늬 위장복을 입고 중위 계급장을 달고 군장을 주렁주렁 달고 월남 사이공 비행장에서 김포 비행장이 내렸습니다. 그때 김포 비행장에 군용기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장군들이 막 배를 번쩍번쩍 달고 나와가지고 악수해주고 여군 간호장군들이 막 꽃다발을 들고 꽃다발을 걸어주고 군악대가 나와 나발 부러진데 막 벅쩍벅쩍 하면서 여웅처럼 대접해 줍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청와대를 간대요. 청와대를 가니까 대통령께서 저를 안아주시면서 그래 잘 싸웠다. 너희들이 싸운 것을 내가 보고를 잘 받았지 하면서 막 저를 안아주시고 저희 등을 몇 번이나 쓰다듬어 주시면서 상도 주시더니 그래 너 전투도 중요하지만 내일부터 강연하는 거 중요하다. 너가 이야기하는 거 부모님들이 그대로 믿으니까 잘 말씀드려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강연한 것이 어디냐면 서울 시민회관입니다. 지금 서울에 가면 광화문에 세종문화회관 옆에 그 서울시의회로 서는 건물이 그때 그게 서울시민회관이었습니다. 파월장병 부모님들 한 2,000명이 모인 앞에서 저는 이렇게 싸웠습니다 하고 강연하기 시작해서 서울,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전주, 우리나라 대도시만 다니면서 한 달 동안을 30번의 강연을 했습니다. 정말 180명으로 2,000명을 싸운 것은 우리가 조그만고 병력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세를 뒤집어서 영광스럽게 된 분이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용하려고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이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무제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받은 무제주의 보혈로서 항상이 내.
이것이 청와대 가서 대통령과 함께 악수한 사진입니다.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죠? 예. 이분이 그때 당시에 대통령에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게 김경 장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전쟁, 인간적인 전쟁도 이기면 한나라의 가장 높은 대통령이 안아주고 상을 줍니다. 근데 영적 전쟁, 신앙적인 전쟁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보다가 억만배 억만배 더 높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멸관을 줄 줄 믿습니다. 신앙적인 전쟁 이겨서 하나님 앞에 멸관을 받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진을 가져온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제가 젊었을 때 얼마나 비쩍 마르고 못생겼다는 걸 보여줍니다. 저 이렇게 못생겼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이 모습을 장군의 모습으로 대학교수의 모습으로 바꿔준 분이 우리 하나님들 믿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과 내일 저녁 그래서는 계속해서 이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는가 하는 것은 사진으로 보이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은 궁금해서도 다 나오실 줄 믿고 다른 사람과 함께 모시고 나오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월남 대통령으로부터 월남 최고 훈장을 받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68년도 2월 달에 월남 근무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월남 근무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전쟁에 공을 세울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68년도에 들어와서 69년도가 되니까 우리나라 삼척 울진에 무장공교가 130명이 왔습니다. 그때는 대단했습니다.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은 아시죠? 그때는요, 강원도 애딴 집에 가서 무장공비들이 노동당 입당 원세 내놓고 도장관 지금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목이 공산당이 싫어하는 사건 날 때 그때입니다. 이걸 소탕하기 위해서 육군부대도 들어가고 공수특장도 들어가고 해병대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른 부대는 나가자마자 간첩을 접고 전공을 채우는데 우리 해병대는 600명이 나가서 보름 동안을 간첩은 한 놈도 못 잡고 간첩이 쏘는 총에 맞아가지고 우리 대원들이 부상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해병대 높은 분들이 우리 해병대가 이제까지 월남전이나 한국전에서 전투를 잘했는데 우리 삼척 울진에 가 있는 저놈들은 왜 저 모양이냐고 그래 높은 분들이 모여 앉아서 회의를 해보니까 그때 삼척 울진에 가 있던 그 부대의 장교들을 분석해보니 전쟁의 경험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전쟁의 경험 있는 장교로 전부 다 장교들 그 부대 장교들 전부 다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뭐라고 했냐면 월남 갔다 와서 전투를 잘했다고 월남으로 훈련시켜서 보내는 파월 특수계획대 교관으로 포항에서 있었습니다. 내일 월남 갈 사람들을 산에서 훈련시키고 밤 한 11시에 산에서 내려오니까 별 두 개 다신 사단장님이 너 교인 김교희 너 지금 저 삼척 울진에 저놈들 경험이 없어서 작전에 실패하니까 너가 경험이 있으니까 들어가야겠다 합니다. 그래서 밤 11시에 명령을 받고 실탄을 준비하고 수류탄을 준비하고 그때 추웠습니다. 방한복을 준비해서 입고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포항비행장에 나가니까 벌써 저를 싣고 갈 군용비행기가 포항비행장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비행기에 올라타니까 비행기가 뿡 두드리 많은 강릉비행장이 내립니다. 강릉비행장이 내리니까 그 옆에 벌써 헬리콥터가 시동을 걸어놓고 있다가 비행기에 내려서 헬리콥터가 옮겨타니까 헬리콥터가 뿡 두드리 많은 무장공비와 그실을 걸리는 삼척 주차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삼척, 경선, 평창, 횡성, 대관령 일대를 한 달 반을 뛰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휘했던 우리 중대가 제일 먼저 간첩을 두 놈을 잡았습니다. 우리 해병대가 또 한번 잡기 시작하면 잘 잡습니다. 그래서 130명에서 12명을 잡아서 우리 해병대가 가장 전공을 많이 세울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래 69년도를 보내고 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1970년이 됐습니다. 이때는 제가 어디에 근무했냐면 저 남쪽 경상남도 진해 근무했습니다. 그 복권 유명한. 그런데 그 진해 앞바다에 있는 가덕도에 간첩이 두 놈 올라왔어요. 이걸 소탕하기 위해서 진해에 있는 해병대 경비대 700명이 나가서 일주일 동안 간첩을 잡는데 간첩이 안 잡혔습니다. 그러니 진해에 계시는 높은 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모여 앉아서 어떻게 해서 조그마한 섬 가덕도에 간첩 두 놈이 올라왔는데 우리 해병대 700명이 나가서 일주일 동안 작전을 하는데 왜 안 잡히냐고 회의를 하다가 대령 한 분이 제의한 겁니다. 제가 경험이 많으니까 저를 내보내자고. 그래서 저를 내보내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날 저는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예배 들어가기 위해서 집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대위 하나가 자전거를 타고 나오더니 누런 멍뚱 하나 내놓는 걸 보니 카덕도의 간첩자오라는 작전명령입니다. 부엌에 일하고 있는 저희 아내 김문사를 방으로 들어오고 그랬어요. 여보, 이거 카덕도의 간첩자오라는 작전명령이야. 그 작전명령을 들고 두 사람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나가서 5시간 만에 저기 출렁굴 속에 숨어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가 수류탄을 던져서 그놈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공을 세운 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전공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눈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 우리 하나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자는 모든 걸 할 줄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카덕도의 간첩 잡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제가요 이 귀한 시간에 이 멀리 와서 여러 성도님들에게 저의 전공담들을 놓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선 여호와 이래로 복을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복을 준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나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할 때 하나님은 이쁘게 보시고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복을 주는 걸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그냥 복받으러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쁜 줄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복을 줄 것을 미리 준비하세요. 그러면 여호와 이래로 복을 준비하는 것과 저의 전공과 어떤 상관계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3살 때 아버지에게 몽둥이에 맞으면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 보셨죠?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쁘게 봤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몽둥이에 맞으면서 그 골방에서 숨어앉아서 기도하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고 저를 그 어려운 사관 학교에 보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 주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군인의 길, 장교의 길로 복을 주시고 해서 사관 학교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군인의 길, 장교의 길이요. 참 어려워요. 뭐가 어려우냐? 한 계급 진급대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마 생존 경쟁 중에서 장교들 진급 경쟁이 아마 제일 치열할 겁니다.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는 절 바라보니까 볼 게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자, 첫째, 천하 산골짜기 세워놨으니 국민학교 선배, 중학교 선배, 고등학교 선배를 보니 어느 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저를 끌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집이 원칙 하나 하니까 누구에게 밥 사줘가면서 나 좀 진급 좀 시켜줘야 할 로비할 경제적인 여건도 못해. 거기다 생긴 모양을 보니 저게 험난하게 생겨서 누구에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양 떨으면서 진급시켜달라는 형편도 못해. 거기다가 말하는 걸 보니까 떠듬하게 조리 있게 말도 못해. 하나님은 이종의 부족함을 미리 다 아시고 군대에서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전쟁에 공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67년도 자국작전, 69년도 사평울진 무장공비, 70년도에 가덕도의 간첩을 연달아 잡게 해서 이제까지요 60만 국군 중에서 3년을 그렇게 연달아서 전공 세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우리 함께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중위, 중위에서 대위, 대위에서 소령, 소령에서 중령, 중령에서 대령, 대령에서 준장, 준장에서 소장, 별두개 달고 선양할 때까지 동생 중에서 제일 선두로 한 번도 진급에 누락됨이 없이 우리 함께 진급시켜 주셨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지금처럼 이렇게 장군이 되고 장로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전국 방방고 꼭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할 거라고는 저는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상상도 못하고 꿈에도 생각도 못했던 이런 귀한 축복을 우리 함께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냐? 저의 약점을 들어 축복해. 저의 부족한 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러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러워. 열심히 받는 것, 천한 것, 없는 것을 들어서 있는 것을 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의 부족한 점을 들어서 축복해 주셨어요. 저의 약점 1호가 뭐냐면요. 산골짜기 태어난 겁니다. 앞에도 산이고 옆에도 산이고 돌아보는 산입니다. 나는 요 산골짜기에서 농사 짓고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들어서 산골짜기 태어난 걸 들어서 지금까지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요. 13살 때부터 16살까지 30리길 걸어다녔어요. 30리 걸어가려고 그러면 3시간 또 걸립니다. 3시간 걸어가가지고 공부 5시간, 6시간 하고 3시간 걸어오면 그냥 학교 갔다 오면 겨울에는 해가 짧으니까 깜깜해집니다. 근데 여름에는 해가 기니까 학교에 갔다 오면 그래도 서산에 해가 있어요. 학교 갔다 오는 저를 바라보고 아버님께서 그럽니다. 너 기어 임마. 지금 오면 어떻게 임마. 막간에 임마. 저 소 찾아와야지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희들은 원칙 산골짜기니까 아침에 소뿔에다가 곱비를 뚫뚫뚫 말아가지고 끈을 딱 묶어서 소 엉덩이를 탁 올리면 소가 자기가 하고 싶은 데로 갑니다. 가서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풀도 먹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학교에 갔다 와서 저녁 때 그 산에 풀어놓은 소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 가느냐. 어머니한테 갑니다. 어머니 소 아침에 나왔어요. 점심때 나왔어요. 오후에 나왔어요. 물어봐요. 소를 아침에 나왔으면 우리 소가 어딜 잘 가는지 지금 어디쯤 가 있겠고 점심때 나왔으니까 어디쯤 가 있겠고 오후에 나왔으면 어디쯤 가 있겠다. 거기 가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어디 가면 되겠다고 머릿속으로 궁리합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이렇게 궁리하고 생각했던 것이요. 군대에 들어가 보니까 작전객, 전투객 수립하는데 기가 막힌 아이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야 이렇게 하고 내려오면 야 이놈아 너 얼마 지금 내려오면 어떻게 인마? 마우칸에 소 매놓고 얼마 소풀 비야지 그럽니다. 그럼 저는 깜깜한데 그 꼴망 들어오고 소풀 비러 갑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저를 가까이 보면 저 손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왜? 낯으로 손을 비어서 흉도 천지입니다. 그래서 꼴망 들어오고 들어오면 아버님께서 그럽니다. 너 이리 와봐, 교인. 꼴망 태보자, 이 자식. 너 얼마 꼴망 태 이거 소가 얼마나 많이 먹는데 반끼도 안 되겠다 그럽니다. 그럼 꼴망태 마우칸에 집어던져놓고 야 나는 왜 이런 산골짜기 태어났냐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이 산골짜기 태어서 태어나서 뛴 것이 기가 막히게 축복인 걸 깨달았습니다. 군대에 들어가 보니까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특히 우리 해병대 철못 쓰고 완전무장 올려매고 총 들고 뛰는 거 이게 제일 힘듭니다. 한번 뛰기 시작하면 우리 해병대는 10리, 20리, 30리, 40리 막 뛰고 뜁니다. 그러면요, 도해지에서 과롭게 자는 놈들은 1km만 뛰면 해야 한다. 근데 저는요, 뛰면 뛸수록 더 신납니다. 왜? 어릴 때 뛰는 실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헷갯거리는 동료들, 철모도 들어주고, 무장도 들어주고, 인기가 최고로 올라갑니다. 저는 34년 동안 군대 생활하는데, 결정적인 성공 요인이 어릴 때 뛰었던 체력인들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거의 일주일에 15시간, 20시간 이렇게 강의합니다. 그것도 수강생의 학생들 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주말에는 거의 한 주일도 빠짐없이 계속 집회를 나갑니다. 거기다가 겨울방 두 달, 여름방 대회를 두 달 되면 출발해가지고 새벽 집회, 저녁 집회, 새벽 집회, 두 달 동안 계속 비행기 타고 뛰어도 싱싱합니다. 제가 싱싱하죠. 제가 금년 1월 6일 날부터 들어와서 지금까지 네 번째 지금 교회입니다. 비행기 타고 다녀도 싱싱합니다. 어릴 때 뛰었던 체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산골짜기 태어난 것이 저의 결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성놈 중에서 내 형편은 왜 이러냐? 내 여건은 왜 이러냐?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각 다른 환경에서 각각 다른 여건에서 여러분들 각각 다른 시기에 여러분들 복주시고 해서 그런 환경과 여건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 결점이 뭐냐면요. 얼굴이 험담게 생긴 겁니다. 야, 사춘기 때는 늘 거울 쳐다보고, 야, 내가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장가 가겠나 하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특히 그런데 나중에 군대 해병대를 들어가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축복인 것 깨달았습니다. 그 거치는 해병대를 지휘하고 통솔하는데 완전히 험한 인상이 한몫 받습니다. 특히 우리 해병대는요 어려운 특수훈련을 합니다. 절벽에서 줄타고 내려오는 벼감지 훈련, 비행기에서 낙하산 울러매고 뛰는 공수 낙하 훈련, 그 다음에 뻘밭에 기어가는 상륙기습 훈련, 이런 특수훈련을 하느라는 아침에 대원들 긴장을 시켜야 됩니다. 대원들 긴장을 안 시키면 줄 타고 내려오다 떨어져 죽고 척추 다치고 사고 나면 그럽니다. 대원들 아침에 긴장을 시켜놓으면 그날 사고가 적어요. 그러면 아침부터 대원들 긴장시키려고 그러면 제 얼굴이 예쁘다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만 이상을 찡그러면서 긴장시켜야 된다. 저는 완전히 자독입니다. 험한 인상에다가 철목 쓰면 철목 하나 가득 됩니다. 얼른 무늬 위장복 입고 권총 차고 인상 팍 쓰면서 내무실 총로를 왔다 갔다 하면 대원들이 아이카 우리 중대장님 인사 쓰는 거 보니까 오늘 어려운 훈련이 있구나. 대원들이 자동적으로 긴장합니다. 저의 험한 인상이 저의 결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성님께서 나는 왜 모양을 이렇게 생겼나 절대로 불평하면 안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낼 때 전자제품 찍어내시 그냥 꽉꽉꽉 찍어내간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솜씨로 한 분 한 분을 최고로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엄마 날 왜 이렇게 낳았어? 밉죠? 하나님께서 최고로 창조하신 여러분 모습 이대로 복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보낸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들어서 축복해 주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희 축복의 결정이 뭐냐면요.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사람들 앞에 서지를 못했어요. 입이 안 떨어졌어. 특히 여자분들 앞에 서면요. 사지가 떨려서 말을 못했어요. 특히 저 사춘기 때는 여학생들하고 좁은 교실에서 한두 세 시간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철사를 쫙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자분들 보면 장이 긴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설사가 난대요. 그런데 저희 아내 김원산 참 짓궂습니다. 금요일만 되면 여보 구역예배 갑시다 합니다. 그러면 부대 근처에 있는 교회들은 구역예배예요. 거의 다 남자분들 안 옵니다. 대부분 여자분들뿐이죠. 그래서 와가지고 구역예배 되는 문 앞에 가서 딱 보면 전부 신발이 여자 신발입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여군사님, 여집사님, 여성분들 앉아있습니다. 그러면 여인 공포증이 더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성경 찬송만 딱만 보고 예배 드립니다. 근데 저는 또 부끄러우면 어떤 습관이냐. 이 무릎팍을 문지는 습관이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여보, 이 험한 세상에 당신, 이 그렇게 부끄러움 타서 어떻게 살 거예요? 그래, 내가 고쳐볼게, 고쳐볼게. 이제는 그거 다 고쳤어요. 올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번지 좋게 간증할 수 있도록 바꿔준 적 있습니다. 여성놈 중에서 나는 왜 이런 약점이 있느냐? 나는 이런 왜 결점이 있냐? 나는 왜 이런 핸디캡이 있냐? 절대로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 개의 뇌세포만 하더라도요. 우리 뇌세포가 얼마나 많이 줬냐 하면 180억 개를 주셨어요. 우리가 일생 동안 써도 뇌세포의 10분의 1도 못 써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개발해서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결점이 뭐냐면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왜 말을 못하냐면 제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아버지께서 일제시대 때 일본에 증명을 가셨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그냥 증명 가가지고 그냥 눌러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데리고 아버지 계신 일본으로 건너간 거예요. 일본에 가서 제가 어린 세월을 다 보내고 해방이 돼가지고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6살에. 6살에 건너와서 그 다음에 7살에 국민학교를 들어가니 학교 들어가보니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전부 다 한국말 하잖아요. 근데 저는 6살까지 일본에 있다가 7살에 바로 건너와서 7살에 국민학교를 들어가니 일본말만 배웠지 한국말을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이게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관학까지 연속이 된 겁니다. 사관학교 4학년 때 훈육관이라고 담임생 같은 분이 너 김경희 이마 내일 모레면 이마 장교가 돼서 부하들 앞에 이야기해달라며 곤쳐. 그거 못 고치면 너는 장교도 안 되고 사관학교 졸업도 못 해. 예, 알겠습니다. 그거 나왔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요, 할 일 있으면, 이야기할 거 있으면 제가 종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외워요. 그리고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연습을 해보고 가서 이야기하고 돌아와서 잘했나 못했나 분석을 합니다. 이걸 언제까지 했냐?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증 집회를 3,300번이 넘는 집회를 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 시간 전에, 두 시간 전에 그날 한 말을 리마인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 못한 저를 들어서 말로서 간증하고 말로서 강의를 하는데 대학교에서 제 강의가 제일 재밌다고 한 수강생이 수강 신청만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월요일 10시만 되면 저는 1,000명씩 꽉꽉 찹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하나님은 나는 안 된다, 나는 불가능하다 이런 믿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는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 찾을 것이요 문을 뜨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13절 예수께서 이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설사 한인 제일 침례교회 성도님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앙이 자세로 신앙생활 하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하나님 일입니다. 그 외일 하나님 일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 운영하거나 교회 뭐 일을 하거나 성교를 하거나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긍정적인 신앙의 자세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일어나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나의 능력 주하니 주저하라 하시오 십자가를 지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름만이 이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름만이 이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제가 국민학교 갈 때 저희 선생님이 저보고 물어봅니다. 장래 희망이 뭐냐고.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치사의 충격이 제일 높더라. 그래서 제가 치사의 충격이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릴 때 생각하고 상상하던 걸 몇 배를 초월해서 사관학교에 보내주셔서 장교가 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면서 보니까 저희 4학년 선배들이 소위에서 중에 장구계급 한계급 올라가는데 3분의 1이 떨어져요. 저보다 더 유능하고 똑똑한 분들이 떨어지길래 나는 대위까지만 대원 출시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저 대위까지만 달게 해주자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공을 세워서 소령이 되고 중령이 되고 대령이 된 길로 함께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가 대령 때는 강화도에서 연대장을 했습니다. 강화도가 참 넓습니다. 강화도 오른쪽부터 왼쪽까지가 180입니다. 섬이 얼마나 많으냐. 강화도, 교동도, 서금도, 말도, 보름도, 주문도 그 넓은 섬에 저희 부하 2,000명을 깔아놓고 1년 반 동안 어떻게 일일이 감시하고 감당합니까? 그 중에 한 놈만 총 들고 나와서 빵하고 사고 내면 저는 그날로 군대 생활 끝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1년 반 동안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부대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금요일만 되면 철물을 찬 채, 권총을 찬 채, 워크를 신은 채 우리 부대 군인교회가 없으니까 민간인 교회, 남이교회 가서 혼자서 철물 쉬고 권총 차고 밤새도록 혼자서 남이 집에서 철학기도 하는 것이 남의 교회에서 철학기도 하는 것이 철학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기도하러 나가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보면 철모의 대령길에 붙어 있습니다. 어깨에 대령길에 붙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같은 촌뜨기가 벌써 대령까지 됐습니까 하고 살을 꼬집어 가면서 감사의 기도를 들었더니 하나님은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장군의 반열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기도를 하면 옛날과 지금을 비교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 귀하신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옛날하고 지금을 비교해서 기도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가슴에 사무칩니다. 저는 깊은 산골짜기 태어났습니다. 지독해도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얼굴도 못생겼습니다. 성격도 열등식에 태어났습니다. 말도 더듬거립니다. 인간적으로는 형편없는 조건에 태어났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저의 인생은 뒤집어지고 저희 환경은 바뀌어져서 장군이 되고 장로가 되고 대학교수가 되고 전국 방방곡곡 온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바꿔준 것. 물로 포도주로 바뀌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 부정한 종을 바꿔준 것 기적이 너무 있습니다. 오늘 이 부정한 종의 살아온 삶의 앞부분을 들으셨습니다. 그래 김경 장로가 그랬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부정한 종에게 역사하셨던 그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도 꼭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터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처전에도 꼭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처전이 전쟁터 하나도 나을 것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옛날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성된 은혜 받으신 것 보고 기뻐하시고 장차에도 역사하시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기 기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군 될 때까지 기도 제목이 장군 장로였습니다. 초급 장로 때 보니까 장군이 참 좋더라고요. 그 하나님 저도 저 장군 되게 해주시고 장군이면 예라 말하면 장수입니다. 남자가 한번 장수가 한번 되어오는 거 아버지는 장군 되게 해주시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 가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안수집사님이죠? 예.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막 참 성도님들의 신앙의 본이 되고 교회 어려운 일 있으면 늘 앞장서고 목사님 목회하는 거 성심성의 것도 없고 제가 빗박 중에 가면 장로님 그 넓은 가슴에 저를 끌어안고 너 김경희 그 어려운 데서 어떻게 왔나 하면서 저를 안고 기도하시는 그 인자하신 장로님 아버지 저도 저 장로님 한 번 돼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게 해주자고 장문 장로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별 하나 달면 외롭다고 별 두 개 달고 난 다음 장로 시켜주셨습니다. 이와같이 장문 장로된 거요 그냥 달아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나님께 다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서 오라고 해도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전국 방방 온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전쟁에 공을 많이 세우고 여웅처럼 대접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중령 때는 하나님 은혜로 미국 유학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대령 때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육기관인 국방대원 장군들 그리고 대령들 그 다음에 정부 부처의 부의사관급 이상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교육기관의 국방대학원에서 240명 1년 동안 교육받는데 거기서 1등도 한번 해봤습니다. 별 두 개 달고 해병대 부사령관이 돼서 해병대 제2인자까지 돼봤습니다. 이와 같은 육신적인 축복도 중요하지만은 이것보다가 몇천배, 몇만배, 몇억만배 귀한 것이 영적인 삶, 신앙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한 명예와 권세는요, 앞에서 바라볼 때는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 손에 닿으면 시들해지고 지나가면 물거품 같고 뜬구름 같은 것이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면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귀하신 성도님,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은 내가 주 안에 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주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활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믿음의 삶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보고 김경 장로, 당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신나고 제일 기쁘고 제일 좋았던 것이 언제냐고 저희한테 물어본다 그러면요, 별을 따랐을 때가 아닙니다. 국방장원이 1등할 때 아닙니다. 미국 유학을 할 때가 아닙니다. 전쟁의 영웅이 내가 칭찬받을 때가 아니에요. 제가 제일 신나고 제일 기쁘고 제일 행복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가장 외롭고 고독하다는 제대하고 난 지난 16년 동안입니다. 제가 제대하고 나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바라봤어요. 김경희는 이제 별도 떨어졌고 군복도 벗었고 이제 다 늙었고 이제 인생의 내리막길이 다고 저를 불쌍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대하고 나서 지난 16년 동안 전국 방문과 온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우리 예수 믿으면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의학을 풀어주면서 지난 16년 동안 3,300번의 간증 집회를 다녔던 지난 16년이 제일 신나고 제일 기쁘고 제일 좋았다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충성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오라고 그러면 지난날 시간시간마다 구비군마다 지켜주다가 아버지 오라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친 등을 쓰다듬으면서 너 왔구나 하면서 반겨주는 그날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해진 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시고 천사들 세계 방문 모든 곳에 보내어 불어놓은 성도들을 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에 같이 참여하게 돼 무덤 속에 산다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게 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른 막대기보다 부족한 종을 사용해서 성령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털사할인 침례교회 성도님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능력과 기적을 항상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의 삶 영광의 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절사 합린 제일 침례교회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 목사님, 정윤태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시원을 감금 계시고 영역에 영역을 더하셔서 말세지 말에 우리 한민족의 영권을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교회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털터 아닌 제일 침례교회에서 우리 정윤태 목사님을 통해서 이곳 털자가 복음화되고 우리 오크라호마가 복음화되고 온 미국이 복음화되고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데 우리 털사 아닌 제1침례교회가 그리고 우리 정윤태 목사님 제1천대세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